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영적 생활에 집중할 것, 영적 생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영적 생활 회복에는 예배가 있기에 무너진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핵심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핵심인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마음만큼 상황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격의 마음도 신앙 회복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집니다. 얼마나 바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전을 향해 울며 기도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신앙 회복의 간절함이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집니다. 사정이 있었죠. 주변에 끝없는 방해가 있었고 또 삶의 각박한 고난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보다는 하지 못할 사정과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요즘에 사사기 말씀을 주일날 계속 묵상하죠. 계속 머뭇거림만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부터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8장 이 전반부에는 8가지 정도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된 성전을 통해 여호와의 통치가 열방에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공동체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진 9장과 1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는 모습을 이 종말론적인 그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 그날에 임할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 고통과 고난의 때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를 사는 우리나 신앙생활의 어려움의 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찜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찜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계속 바라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2절 21절은 이 소망을 전하는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백성과 나라에 내리실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었는데 좀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근동 당시 전염병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신이, 절대자가 노하여서 내리는 형벌로 생각해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또한 살이 썩는 전염병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아주 반대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벽히 반대되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의미를 이 살의 썩음, 전염병이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12절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잔인함을 보여주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하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날이죠. 그날에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적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군 안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서로가 대적하다가 양측 다 적군들이 다 자멸하게 하는 모습을 스가랴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바로 보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나에게 피해를 준 자도 입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바로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과 세상의 부정과 불이 아니 너무 멀리 안 가도 우리 주변엔 참 우리를 치를 떨게 만드는 많은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 악한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식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참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는 힘도 그날이 주는 종말론적 소망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는 열방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의 전리품이 성전에 들여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과 부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림 언어입니다. 이 전리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굴복한다라는 그림 언어 상징입니다. 성전이 화려해진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16절과 이어진 19절에 나타납니다. 해마다 열방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초막절의 예배와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아침과 밤에 이른비와 늦은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감격하던 때를 기억하는 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올라옵니다. 이 모습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임한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번 34차 미얀마 선교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을 좀 보았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는 한 150여 개의 한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아카족이라는 이 소수 민족에 연결이 돼서 그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요. 미얀마어 사형리를 좀 익숙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카어로도 사형리 버전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담당한 선교팀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카족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 한 300만 명 정도 거주하는 정말 소수 민족입니다. 저희가 또 방문한 곳에 아카족 분들은 산 속에 듬성듬성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듬성듬성 모여있는 이 마을에 또 기도처가, 예배처가 한 곳씩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듣는 사람들도 처음이었고 아카족 성도들도 처음이어서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일에는 주변에 6, 7곳에 있는 기도처와 예배처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본부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배에서 3개국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한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선교사님이 미얀마어로 통역을 하시면 아카족 목사님 미얀마어를 받아서 또 아카어로 통역을 하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는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니까 너무 익숙한 찬양이에요. 한국 복음성가가 그들의 언어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분들은 아카어로, 한국 성도분들은 한국어로, 또 미얀마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미얀마어로 찬양을 하는데 마치 그날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감격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그 전날 선교팀과 부랴부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만 겨우 만들어놨습니다. 집기들을 치우고요. 음향시설도 그 전날에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문도 아직 달지 못한 태국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또 아카족의 300만 명 채 되지 않는 그 소수 부족, 그 작은 곳에서 민족과 언어를 넘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제 창이 달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냥 넛가래 같은 걸로 막 어수선하게 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한국 농촌 모습이 딱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이스가랴서에서 말한 그날에 진정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앞서 말한 초막절은 추수감사와 동시에 다음 해 풍성함을 고백하는, 다음 해 풍성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곡식 농사에서 풍성함은 비와 직결되죠. 비가 내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비가 끊긴다라는 것은 풍성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진다라는, 끊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끊겨집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겨져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으리니. 마지막 날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죠. 성전이 거룩하고 그 이렇게 거룩함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모습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전역이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이 열방을 채운다라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부정한 말도, 죄를 담는 통도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모든 솥이 거룩해진다라고까지 확장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거룩함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절이죠.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번역은 원문을 좀 직역한 번역인데 조금 의역한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장사꾼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장사꾼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무역, 장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명사가 장사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스가랴서에도 나타나고요. 호세아서 12장에도 이렇게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맥과도 그 의미가 더 맞는 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속된 상업 행위가 마지막 날에는 없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훼손하는 속된 상업 행위가 마지막 날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도 겹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성전 한켠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 매매하는 자들의 이 테이블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꾼이 사라지리라는 이 스가랴서의 종말론적 행위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 종말론적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그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조금씩 조금씩 더 거룩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들의 소망은 유일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해 찬양받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이미 그날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보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그날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 성취하실 영광으로 오실 그때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좀 팍팍하고 현실의 고난이 연속일지라도 그날의 소망을 품고 그날엔 정말 모든 열방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영역을 거룩함으로 채우기에 힘쓰는 3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한 주, 이번 주 또 주실 말씀, 주일에 모일 공동체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